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까지 보았고요. 오늘 18절부터 23절은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뿌려지는 씨앗도 등장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뿌려지는 씨앗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끔 말씀만 하셨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씨가 뿌려지는 각각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 땅들이 어떤 종류의 땅들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땅이 이제 네 종류였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석도 네 가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더잘 짚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길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사실은 지금부터 해석하실 것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으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듣지 않으면 비유를 다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려요.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건 열매를 맺건 여튼 땅에 떨어졌다는 자체가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앗은 천국 말씀, 복음을 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장면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큰 무리를 앞에 두고 천국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찾아와서 해석을 듣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다시 찾아와서 해석을 듣지 않으면 이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찾아오고 주님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해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의미인 거죠. 여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만 듣고 주님을 다시 붙잡자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여지껏 살던 대로 그냥 쭉 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믿음을 품지도 않고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여지껏 살던 거랑 똑같이 살면 마귀가 와서 말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말씀 들었던 것도 그냥 빼앗아가는, 그게 이제 바로 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주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왜 비유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길가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보면 뒤에 이씨 뿌리는 비유와 맞대응을 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맞대응한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풍랑만 봐요.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게 뭘까 궁금해하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도 않고 왜 주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느냐.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지금 풍랑 많아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님 찾으러 가게 생겼습니까? 지금 풍랑이 다 나를 집어삼켜서 배에 가득 차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다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이 길가와 같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시간도 많고 넉넉하고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주님을 안 찾아가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건강도 없고 이것저것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도무지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상황도 여유가 없고 마음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알아요. 주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길가와 같은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가. 나름대로는 다 사정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너는 길가와 같다. 너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대며 주님을 안 찾아가는가.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20절과 21절 돌밭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해석까지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주변에 둘러앉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뻐했어요. 자, 이와 같이 했었는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바퀴를 받았을 때 그때에 넘어지는 것이 돌밭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이 예수님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도 보시면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지금 환란이나 핍박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환란이나 핍박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앞으로 미래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외적인 손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예수님 말씀하시던 과거에 그 당시에는 환란이나 박해가 많았지만 오늘날은 환란이나 박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날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환란이나 박해보다 더 좀 약한 거.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게 되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 걸 알아요. 주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때 아, 난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가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거라사 광인 사건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그 동네 사람들이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돼지들 키우고 살지 마라. 하나님 뜻 합당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하고서 돼지떼를 귀신 들리게 하신 뒤에 그것을 다 몰살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돼지떼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떠하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떠합니까?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돼지를 키우던 걸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그만둬야 되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큰 이유는 뭔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믿고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손해를 본다고요? 나 그럼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이런 손해를 보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돌짝밭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데 개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으니까 제사를 교회에 오면 못 드리게 하고 절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성당에 가면 제사 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여지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그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또 중요한 이유는 성당은 십일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십일조를 하는 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십일조를 교회를 다니면 야 이거 십일조를 이거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를 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게 좋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가고 싶지는 않다.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참 좋기는 한데 시간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서 그건 내가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박과 같은 건 뭐냐면 쉽습니다. 외적으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을 때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걸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돌짝밭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죠. 그냥 단순히 비유만 들은 게 아니고요. 해석도 들었어요. 손해가 있어도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여기서 유혹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분들은 종종 그까지 마음을 좀 잘 먹으면 되지 염려 안 하고 욕심을 좀 그만두면 되지 이거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냥 욕심 덜 부리고 좀 걱정을 좀 내려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것도 현실 속에서 보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 사건 야이로 사건이거든요.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오면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주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을 확 휘덮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 갖는 걸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근심 걱정 좀 덜 하면 되지 금심 걱정 예수님께 맡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내가 정말로 얻기를 원했던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컥울컥하고 근심 걱정이 막 휘몰아치는 염려가 생기는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혹은 지금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욕심, 유혹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감사하게 살면 좋겠는데 아, 나 이것 말고 이것만으로 난 만족을 못하겠어. 다른 걸 더 좋은 걸 내가 좀 얻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그걸 꼭 얻었으면 좋겠어. 이런 욕심을 가지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서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제 이거를 넘어서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가시떨기는 내 옆에 내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것들 보고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이러다 보면 믿음 받기 어렵다. 주님 따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실을 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좋은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좋은 땅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느냐, 그냥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어서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순탄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냐, 봄만 오면 보고 보면 놓고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신앙생활하면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요. 이 좋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5천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거든요. 상황이 어떠한가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찾아왔어요. 비유만 들은 게 아니라 해석도 듣겠다고 주님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굶주리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말씀드려서 좋은 꼴이 뭐가 있습니까? 굶주리고 있고 비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길가와 같은 모습이었다가 돌짝밭을 건너서 가시떨기도 넘어서서 이제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길가가 되지 않는 거죠. 또 돌짝밭처럼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좀 굶주림을 만나도 그래도 그것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가시떨기도 넘어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그런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길가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밭 같은 모습은 없는지, 가시떨기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와 같이 좋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갈아엎고 또 김을 메고 어떻게든 돌짝들 다 걷어내고 가시떨기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말씀이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은혜들도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아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씨를 뿌려주실 때 한 번만 뿌리시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길가였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씨를 뿌려주셨는데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그곳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길가 같은 모습에서 땅을 잘 파고 좋은 땅이 되게끔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또 씨앗을 뿌려주실 때 주님이 말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잘 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자들, 마음을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다 여기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열려있는 눈과 귀를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더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가장 귀한 보석임을 깨닫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모쪼록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